지난 6개월 동안 저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 말라기, 그다음에 이제 학계 전체를 좀 이렇게 쭉 살펴보는 맥잡기 공부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 포로 생활 다녀온 그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됐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가 한번 강의를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배우고 여러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앞뒤 문맥을 통해서 역사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특히 스가랴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쩌면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가 될 수도 있는데 14장이거든요. 그 14장 전체를 그래도 이렇게 읽으면서 대충 이게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핵심 내용이 뭐다 요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또 이렇게 읽어나가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거기에 두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제가 다 이렇게 강의할 수는 없는 거고 전체 내용이 어떤 거다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는 학계에 대해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20년 지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래서 대다수의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606에서 70을 이제 빼면 BC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 되는 유다의 남자들이 물론 가족들과 함께 같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들을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가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고레스 왕도 그 일을 위해서 보냈고 하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유다 백성을 이제 보냈는데 유다 백성이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 기초만 놓고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내부 사람들이 낙담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저쪽 페르시아 쪽에다 편지를 보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 일이 이제 지연이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와 그 다음에 스가랴 두 대언자를 보내셔서 여기 곤경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그 유다 사람들 위로하시고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 대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나가서 일한 결과 4년이 지나서 그래서 성전이 이제 재건되는 아름다운 이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하고 다음에 학계를 보내셨는데 학계는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아마 70에서 8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많이 든 그런 그 대언자고 여기 나와 있는 스가랴는 젊은 청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대언자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나이가 든 노인 대언자 한 사람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유다 백성을 이제 격려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학계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그 하나님이 주신 대언의 말씀이 두 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14장이나 되는 긴 대언의 말씀을 이제 주십니다. 스가랴서 앞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환상 계시가 8개나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말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아들 하나님도 있고 주의 천사도 있고 그와 대화하는 천사도 있고 그걸 해석해주는 천사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화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한 8장 그 앞부분은 특별히 그냥 화자가 누구고 전체 내용이 뭐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성공적인 그런 강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두 번째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개관과 함께 스가랴서 1장을 이제 소개했습니다. 스가랴 이제 시작이 되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서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서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서 이제 17절에는 첫 번째 이제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이게 그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나오는데 이거를 그냥 환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비전은 본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본 건데 그 본 것 자체가 계시예요. 계시. 예, 그러니까 이게 꿈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뭐가 보였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다. 예, 그래서 환상 계시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말이 나오는 그런 그 환상이 7절에서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그 말들은 천상의 어떤 존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세상을 두루 다니고 그러고서 지금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평안합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왕국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근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는 안식이 없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18절에서 21절. 네 개의 뿔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뿔들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이와 같은 존재들. 근데 복수들이 와서 이들을 두렵게 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2장, 3장, 4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주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그 실망과 낙담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2장, 3장, 4장이 얼마나 귀중한 그런 말씀인가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도 은혜가 됐고 아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2장은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유대인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바빌론에서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회복이 되는 거 말고 여기 학개하고 스가랴는 이게 성경 말씀이 참 이상한 게 지금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더불어 꼭 어디가 나오느냐. 붕 뛰어넘어갖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 재림이 돼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 이 백성이 온 세상의 으뜸 민족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의 날이 오는 거, 여기 두 가지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학계 두 장 안에도 그 내용이 나오고 스가랴서 여기 14장 안에도 두 개가 중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한 그런 위로 격려의 말씀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메시아가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일,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에 가서 보니까 2장에 측량줄에 대한 환상 계시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측량줄이 있으니까 뭔가 재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다른 천사가 또 나와갖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에 달려가서 이 청년, 이 청년이 스가랴 대언자입니다. 말하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가득 차서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2500년 전쯤에 다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2차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예루살렘에 모든 곳에 사람이 거주하며 사람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 회복 예언이고 6절에서 이제 9절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주가 말하노라 호호 나오라 북쪽 땅을 떠나 피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네바람같이 널리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바빌론의 딸과 함께 거하는 시오나 너 자신을 건질지어다 지금 여기 바빌론의 딸과 그러니까 바빌론의 딸 시온의 딸 이거 나오면 그냥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어디로 갔냐? 저 북쪽 땅에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대다수 유다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절에서 예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북쪽 땅을 떠나서 그 바벨론 땅을 떠나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쪽으로 흩어져서 가도록 만들었지만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된다. 7절이 이제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그 바빌론 땅에 거하고 있는 그 시온 다시 말해 유다 백성에게 8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략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댄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이야기하고 자 보세요 8절에 만군의 주가 나오는데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한 다음에 누가 나오냐 갑자기 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가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8절, 9절, 10절, 11절에 나 나오는 거는 아들 하나님 메시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터인즉 그들이 자기 종들에게 노략물이 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만군의 주하고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읽어보시면 근데 앞뒤 문맥이 지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재림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며 기뻐하라. 보라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한다. 주가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한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거 물론 초림의 때도 오셨고 그다음에 재림의 때 오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한가운데 거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11절에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한가운데 거하리니 그리하면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많은 민족들이 주와 연합하여 내 백성이 된다. 이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그렇죠. 메시아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이 이 일은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는 그런 일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누가 이루느냐 메시아가 이룬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복, 그것도 완전한 회복, 재림의 때 회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12절에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 가면 그 거룩한 땅에서 더 홀리 랜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지 순례 간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홀리 랜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성지 순례 성경 전체에서 홀리 랜드라고 하는 말 여기 한 군데뿐이 안 나와 여기 한 군데 거룩한 땅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성지순례 할 때 그게 성지예요. 그게 거룩한 땅. 그런데 여기 스가랴서 한 번만 예루살렘과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땅을 홀리랜드라고 딱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3절에 모든 육체야 여기 나오는 걸 봐서 앞뒤 문맥상 재림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이거 보시면서 요 근래 우리 교회에서 메시아 했잖아요. 메시아 가서 보면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제가 3절부터 읽어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된다. 이거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주의 영광, Glory of the Lord 우리가 찬양하잖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는지라. 여기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일, 그 재림의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가랴서 2장에 13절에도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내용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바로 옆에 옆에 가면은 하박국이 있어요. 왼쪽으로 가시면 하박국 2장 20절에도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있으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기 하박국도 역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박국 역시 맨 마지막에 재림의 때 에스겔의 그 천년 성전에 주님이 거하게 될 때 온 땅의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잠잠해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가랴서 내용이나 아니면 이사야서 내용이나 내용이 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원래 스가랴는 누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대언했냐면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대언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과 같은 존재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유다 백성을 빼고는 온 세상이 지금 평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어떠한 위로를 주시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이 모든 민족들 위로 올라가서 이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왕국, 그 왕국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쥐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든 지금 온 세상이 아주 혼동에, 뭐라 그럴까, 수렁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여튼 우리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일. 존 맥아더 목사님 그 표현에 따르면 50년을 목회를 했는데 지난 10달 동안이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그런 기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국 분도 그 정도로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냥 완전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정말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하고 체제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 모든 육체야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셨느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정말 악한 일이 생겨도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휴고가 돼서 올라가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 영원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장 4장은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아,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에요. 3장 4장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고 아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3장 4장은 그래도 이렇게 밑줄도 치고 뭐 이렇게 하고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은 앞뒤 문맥에 따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3장 4장은 그 당시 유다 백성을 치리하는 두 명의 리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총독 스룹바벨이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말 그대로 유다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와서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하나도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왔는데 한 5만 명, 남자 5만 명, 아마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만 명이 뭐 말이고 노세고 이런 걸 다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 대에 그냥 가서 텐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지금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운 그와 같은 그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이 이제 살면서 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곳곳에 나가서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 건설한 다음에 성벽을 건설하 이런 모든 일을 지금 이 사람들 두 사람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총독이니까 정치적인 문제 외부 적들과의 관계 이런 걸 해결해야 될 이런 책무를 지금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이들의 영적인 상태 점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해야 되고 또 내부에서 갈등 생기는 거 이거를 또 찾아내서 막아야 되고 이 두 사람이 거기 모여있던 한 20만 명쯤 되는 그와 같은 그 전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입장이 바뀌어서 이 두 사람이 됐다 내가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굉장히 어렵고 또 백성이 낙담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시면서 특별히 스가랴 이 젊은 이 청년 대언자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이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백성과 함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메시지가 여기 3장 4장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백성이 지금 낙심해 있어요 물론 자기들 집을 먼저 지은 것도 있지만 어째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외부에 적들이 있죠 가난하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낙심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낙담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 재건하려면 이 사람들의 그 스피릿, 그 영을, 정신을 이걸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젊은 청년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환상 계시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주인공으로 이렇게 등장을 시켜갖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대제사장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계 대언자의 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1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스가랴의 그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1절에서 6절에 나와요. 두 개를 가서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영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5만 명쯤 되는 남자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학계와 같이 나이가 든 사람 몇 사람을 빼고는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빌론에 잡혀간 그 1세가 거기 가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돌아온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조차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빌론 땅에서는 그 바빌론 사람들의 압제가 있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숨어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가도 좋다고 하니까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한번 제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재건해 보겠습니다 하고 지금 돌아와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를. 그렇죠?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하냔 말이에요. 더구나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집이 있어요. 뭐 담벼락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나가서 나무부터 주워갖고 이렇게 해서 밥 해먹고 뭐 불태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연명해야 되니까 지금 경제 문제가 이제 가중이 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정말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참 말씀이 묘합니다. 가서 보니까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 계시를 보여줬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를 대적하고 고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곧 예루살렘을 택하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하시더라.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께서 자기 앞에 서 있던 자들에게 응답하여 천사 아니면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혀주겠다. 더러운 옷 벗고. 그래서 내가 이르되 이제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하며 이들이 그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주의 천사는 그 옆에 있었고 6절에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 자들, 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가운데서 이제 걷게 한다.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과 같이 일하는 것과 같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이제 들으라. 그들은 놀랍게 여겨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내가 내 종 가지를 내겠다. 가지 해서 가지가 지금 고딕으로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 여러분이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거예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지를 내놓았는데 그게 돌이라는 거예요. 또 돌. 그렇죠? 그 돌 위에 일곱 개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한다. 그래서 유다 땅에 있는 그 모든 불법을 일시에 제거하겠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되면 그 땅의 모든 불법이 다 제거가 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3장에 이제 10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제 환상 계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왜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오느냐?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스가랴 대언자 이와 같은 대언의 말씀을 주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전체 문맥을 가서 보면 여호수아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불법이 깨끗하게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3장에 나와 있는 거를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로 1차적으로 읽으시고 거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이번에는 유다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서는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원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꺼내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그 찰나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시냐.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주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이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하나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민족들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거룩하다고 하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구별이 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거룩하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죄가 없이 깨끗한 그런 민족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지금 섰는데 아니면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섰는데 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서야만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더구나. 근데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고 지금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여호수아가 유다 백성 전체를 지금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 있어요.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고,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고 바빌론의 그 불길 속에서 유다 포로들을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이건 뭐냐? 유다 백성이거든요.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어디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이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의 상태가 여기 불 속에서 잡아채서 그슬린 나무 조각, 거의 볼품이 없는 그와 같은 나무 조각이라는 거예요. 또 어디서 나오냐? 불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이집트 생활 이런 거 표현할 때 하나님이 쇠 용광로 이집트에서 내가 그들을 끄집어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라는 데 가서 보면 바빌론을 또 표현하면서 고난의 용광로 그 바빌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거기서 여기 일단의 무리, 아이들 포함해서 한 20만 명쯤 되는 그와 같은 무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제 들려갖고 그래서 나와서 지금 그슬린 채로 지금 여기 남아있는데 완전히 볼품도 없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직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더러운 상태로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1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주님 앞에 서 있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특별히 레위기에 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해서 서서 섬기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기면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더러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나타났냐?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저 이스라엘 유다가 저렇게 더러운 상태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28장, 30장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항상 정결해야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대제사장,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사탄이 그 앞에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법원입니다, 여러분. 법원. 법정이에요. 법정에 지금 재판관으로 누가 앉아있냐?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있고, 하나님이 판사예요. 거기 지금 피고로 누가 들어와 있냐? 여호수아 아니면 유다 백성이 지금 피고로 들어와 있고, 거기에 검사가 누가, 지금 사탄이 지금 검사로 지금 와서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정이 완벽하게 구성이 되려면 누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변호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아들 하나님께서 변호사로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법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을.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하나님이 여기 판사로 앉아 있어요. 거기에 지금 사탄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검사처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자들을 당장 죽이고 아니면 멸절시키고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막 소리를 지금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여기 있는 피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러우니까 꼼짝 못하고 지금 앉아있는데 누가 나타나냐? 메시아가 나타나서 변호인으로 대변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원래 뜻이 뭐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존재가 사탄이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위열심 목사님 그 글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는 다 거짓말이고,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사람들에 대해 말할 때는 다 진실한 말이다. 여러분 재미있죠? 말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탄 마귀가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 거짓말이고, 마귀가 여러분 욥기에 가서 보면 1장 2장에 가면 하나님 계신 그 존전 앞에까지 마귀가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두고 함께 가서 욥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존전 바로 앞에 가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유다 백성을 지금 고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소하는데 그 모든 일이 뭐냐? 진실이에요. 더럽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더러운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악하고 속이 깨끗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로 차이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우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가서 그대로 정직하게 지금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일을 바로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면에서 딜레마에 빠진 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죄를 보면 참을 수 없는데 당장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형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유다 백성이 지금 더러운 상태로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등장하냐? 변호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여기 나오는 주 잘 보세요. 오 사탄아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여기 앞에 주하고 두 번째 주가 지금 나오면서 조금 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만군의 주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고 이게 똑같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주께서 또 로드가 다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로드가 돼서 우리가 보기에 아니 어떻게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자기에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앞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사탄에게 지금 변호인 되시는 아들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 사탄아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The Lord rebuke the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앞에 may가 빠져 있는 거예요. 기원문이에요. 기원문.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도 미가엘 천사장이 이야기할 때 The Lord rebuke thee 그 얘기하면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기원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호인이 등장을 한 거예요. 변호인이 등장해서 사탄이 너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이 스가랫에 나오는 건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지금 변호인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대제사장이니까 중보하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13장 20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두 번째 책무가 뭐냐? 변호인이에요. 우리 한번 가서 요한 1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가서 보니까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지금 더러운 상태에 있잖아요. 유다 백성처럼 더러운 상태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지금 마귀가 와서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저자가 저렇게 죄를 졌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까? 이거 아는데 누가 그때마다 등장을 하냐. 예수님이 뭐로 등장해요? 변호사로 등장을 해서 마귀를 꾸짖으시잖아요. 마귀를 꾸짖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주, 처음에 나오는 그 주는 그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나오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이걸 보셔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성경 학생이 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3장에 나와 있는 요 부분만 좀 이해를 해도 오늘 커다란 그 수학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들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기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께 간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책망을 하시죠. 자, 왜 하나님이 아니면 이 아드님이 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렇죠?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착한 사람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이들을 택하셨다고 하면, 근데 지금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택하실 때부터 뭐예요? 문제덩어리, 죄덩어리.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 하나님이 너 왜 죄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 원래 죄덩어리예요. 원래 죄덩어리, 원래 문제덩어리예요. 택하실 때부터. 그래서 신명기 7장에도 나와 있는 거 가서 보시면은 너희가 뭐 똑똑해서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택한 게 아니고 우수해서 택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은혜로 택한 그들을 지금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참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칭이 잘 돼갖고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겠느냐?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지금 중보하고 계신, 여러분 중보하고 계신 거 보잖아요. 마귀가 와서 고소하니까 변호인이 딱 등장해서 아버지 저자를 책망하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약시대 같으면 포로 생활하고 지금 귀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금 신약시대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변호인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중보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변호하고 계신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영어로 가서는 no condemnation. 그게 뭐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 받잖아요. 마귀가 정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호인이 나와서 어떻게 아버지께 변호해 주신다니까요.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 지금 3장이 우리에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환상계시를 통해서.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 뭐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 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게 이것은 불 속에서 잡아챈 그슬린 나무 조각이 아니냐. 와서 아무것도 없고 볼품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꺼낸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와 같은 존재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4절,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나오는 거죠. 그에게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나님이 이제 마귀는 책망하셨고, 그렇죠?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내 불법을 내게서 떠나게 하였으니 이제 의복을 받고 내게 입혀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변호자의 그런 말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불법을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표현,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표현 가서 보시면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기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격려의 말까지 주시고 불법을 떠나게 내가 만들어줬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의로우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그 죄들에서, 그렇죠? 악한 그런 그 범법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용서가 끝이 아니고 더러운 옷을 새 옷으로 바꿔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뭘 고소하면 변호인 나타나서 딱 변호할 때마다 어떻게 깨끗하게 그냥 계속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런 의미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법정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자, 그리고는 어떤 걸 하냐,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냐, 5절에 머리에 관을 씌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아름다운 관을 씌워줘라. 여러분, 출애굽기 28장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됐어요. 출애굽기 28장은 대제사장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대제사장이 여러 의복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의복 가운데 28장 그 36절에 가서 보면은 제사장이 이런 관을 써요. 관. 그 관을 쓰는데 거기 36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썼는데 그 앞에 이렇게 패를 이렇게 만들어 순금으로 만들어서 Holiness unto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서 주께 거룩한 것.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대제사장은 주께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주께 거룩한 자. 그러니까 지금 더러운 상태로 섰는데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고는 클라이맥스로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 관을 씌워줬는데 이 관에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 사람은 주께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이 사람은 더러운 자가 아니고 내 앞에 거룩한 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에 의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유다 백성이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죄들을 자백하고 돌아오게 될 때 그때 그들의 모든 죄들에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를 여기 스가랴서 3장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절에서 7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이 나오죠. 정결하게 이제 되고 새 옷과 새 관을 쓰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드디어 어떻게 해요? 이제 무언가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만일 내 길들로 걸으며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또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내게 처소를 주어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서 걷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집을 건축하라는 거잖아요. 내 집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면 깨끗해져야 된다. 지금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거 끝나고 나서 8절에서 10절에는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 제사장들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대제사장, 여기 또 가서 보면 내 종 가지.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앞에 놓인 돌.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메시아는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는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가지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제 브랜치로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가서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나머진 성경 구절만 말씀드릴게요. 가서 보면 이사야서 11장 메시아 이야기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이렇게 메시아, 이렇게 신성을 가진 그런 존재 이렇게 들 때는 고딕으로 표현되는 거 보이시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똑같은 지금 가지, 여기도 지금 그런 가지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23장 5절, 33장 15절, 스가랴서 6장 12, 13 여기에도 가지가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 누구나 이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가서 보면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 이 돌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메시아를 돌로 표현한 그와 같은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118편 22절 23절 모퉁이 돌, 여러분 이해하시죠? 또 사람들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거부한 돌, 배척한 돌, 그렇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거는 이사야서 8장 14절, 거부당하는 돌, 이런 돌이 많이 나오고, 또 돌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떠갖고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흘러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그런 모습의 그 돌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돌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때에는 어떤 돌로 주로 나오냐, 모퉁이 돌인데 거부당하고 배척당하고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로 나오고, 재림의 때에는 세상 모든 왕국들을 부수고 그리고 홀로서서 이 메시아 왕국을 이룬 이와 같은 돌로 나오게 된다. 거기 가서 보면 9절에 한 돌 위에 일곱 개 눈이 있다. 여기 4장 10절에 이제 가서 보면 또 일곱 개 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0절에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거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한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씀하고 한번 이사야서 66장을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에도 맨 마지막 때 이제 재림의 때가 돼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66장 한번 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 그러한 일들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식, 여기 나오는 하루라고 하는 건 순식간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여기 하루 만에 이들의 죄악의 모든 것, 불법이 제거되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돼서 다른 데 어디에 나오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말로 이 백성들의 죄악이 제거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온 백성이 이렇게 애통하며 자기들이 찌른 그 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 13, 14에 나오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그런 국가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이런 일이 이루어져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른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와 18장 3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사는 거를 이 포도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불러서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 모여갖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같이 환담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3장 말씀만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스가랴 대언자 가서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유다 백성이야. 이 유다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상태가 어떠냐? 더럽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들을 대표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놓은 그런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이대로 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저자를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상황을 반전해서 그에게 더러운 옷을 제거하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심지어 아름다운 관까지 씌워주고 그리고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상태가 똑같잖아요. 더러운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다고 해도 더러운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사탄이 고소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런 일, 저와 여러분을 사랑 침례교회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신약교회를 재건해야 될 그렇죠. 이와 같은 그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 이런 사명을 주시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통해서 미디어 선교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서 2500년 전에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응해서 4년 동안 부지런히 일해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정신 다시 차리고 힘내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보러 하라고 하신 그 일 마땅히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사랑침내기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